오늘도 이른 시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구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열망은 있지만 사실 이 열망대로 우리의 주어진 그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그리고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는 일터와 학업 가운데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복잡한 그 미묘한 인간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또한 그 현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씩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내 마음 가운데에서 의심이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정말 함께해 주실까, 함께해 주실까라는 그런 의심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시면, 뭔가를 저에게 주시면, 뭔가 되게 해주시면 제 믿음이 강해질 것 같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에 발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우리 4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말씀을 보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렸다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알리다라는 표현은 뭔가를 고발하다, 찌르다라는 표현이기보다는 그저 단순하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살펴보니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던 나사로를 부르셨을까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무덤에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사로는 살아났고 두 발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면, 그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을 법한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긴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결혼식이 망할 뻔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의심이 많은 사람이면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냐, 어디서 몰래 가져왔겠지, 아니면 양을 늘리기 위해서 포도주에 물을 탔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오래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면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베네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있던 일어나지 못하는 자,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 병자는 곧바로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또 의심이 많은 사람이면 어떻게 다리에 힘이 없는데, 근육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분명히 주위 사람들이 부축해서 일어나게 해줬을 거야. 또 아니면 지금까지 속이고 못 일어나는 척을 했을 거야.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집회에 쫓아다니던, 열광하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집회가 잠시 멈춘 후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들판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보니 하나같이 배고파하고 있는데 정작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냐? 예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구해오니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 뿐입니다. 주님은 이걸 가지고 기도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성인 남성 5,000명이나 먹고도 남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 무엇보다 5,000명을 먹이는 것,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기적이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타난 죽음은 죽음을 살리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당연히 다른 그 기적들은 뭐 의심해서 안 믿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듣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험 요소라고 판단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믿음의 특성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 있더라도 믿음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있어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것도 아닌 그 기적에 믿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특성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47절입니다. 우리 4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였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히 카페에 모여서 티타임을 가지고 뭐 수다를 떠는 그런 사교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두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누는 공식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서 나누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47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어서 48절 말씀을 보면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들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말입니다. 이처럼 분명히 똑같은 것을 보고 들었는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것을 보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나타나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아예 달랐습니다. 이처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믿음의 특성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해석이라는 겁니다. 본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들은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분명히 똑같은 일인데 해석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해석으로 향하는 방향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죽은 자를 살리셨구나, 정말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심에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그 한 가지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행하심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협으로 여기고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그 방향 말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본 것을 해석하느냐,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성은 49절입니다. 우리 4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어서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공회에 모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인기와 큰 세력, 그 영향력을 가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로마인들이 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식민지를 거느리는 여러 정책들이 있었는데 간략하게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로마의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그 식민지 내에서 어떤 분쟁이나 소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로마는 거의 식민지를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만, 이 여러 규칙들만 잘 지킨다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상당한 자율권을 식민지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권이라는 범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차지하고 그 숨어있는 또 그들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유익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자꾸만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고 큰 세력과 영향력이 가지면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내에 소동이 일어나면 어쩌지? 분쟁이 일어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소란과 분쟁이 일어나면 누가 개입을 하죠? 로마가 개입을 합니다. 강한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많은 제약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은 사라지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많은 이익들은 빼앗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험 요소라고 판단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하는 척 그리고 그 종교적인 명분을 챙기는 척 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과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고 정점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말을 했습니다. 5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참 묘한 고백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어떤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소란과 분쟁의 가능성이 사라진다. 예수님이 죽어야 로마의 압제와 그 제재와 제약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죽어야 로마인들이 온 땅과 민족을 빼앗기지 않아서 우리가 살 수 있다, 나라가 살 수 있다. 이 의미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다른 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그 기득권, 힘, 권력, 돈을 지키기 위한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들의 악한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 악한 모습과 행동을 끊어서 바꿔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끌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악한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보여지는 악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십니다. 선하든 선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특성, 마지막 특성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고 그 응답을 받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꼭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기적을 경험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믿어야지 애쓴다고, 내가 뭔가를 해낸다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굳건해집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습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습관은 어떤 습관일까요? 영적인 습관일까요? 세상적인 습관일까요? 당연히 세상적인 습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세상적인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습관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밖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붙들려야 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믿음이 있을 때에 기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악한 상황, 악한 조건, 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는 악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한 것들을 많이 접하고 있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냉소적이게 됩니다. 악한 것들을 경험할 때, 악한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언젠간 해결해 주시겠지, 뭔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보다는 그저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포기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은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 악한 것들에 짓눌려서 패배감만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멈춰지지 않고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악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것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할 때에 꼭 우리의 처한 상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상황들,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무엇보다 교회와 가정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